야고보서 6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들 여섯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다룰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음 1절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을 외모로 취함과 함께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 서신이 특별히 이 장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쓰여졌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을 외모로 취함과 함께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의 미덕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당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2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하여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재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회당은 헬라어 단어 수나 고개가 영어화된 형태로서 함께를 뜻하는 순과 데려오다를 뜻하는 악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모집, 모임, 무리,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변칙적으로 모임의 장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무리를 의미하거나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의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사용한 이 단어는 유대 신자들이 그들의 회중과 모임 장소를 유대인들 중에 있는 회당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야고보서 전체가 그렇듯이 유대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것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따라 택한 백성인 유대 나라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옛 언약에 택하신 백성과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에 믿는 이들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그들에게 부족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심히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없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성도들이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야고보와 같이 경건하고 완전하면 된다고 생각할까 걱정됩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관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실행상의 완전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야고보가 한면으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것과 다른 면으로는 이 서신이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분명한 이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경고임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서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야고보의 말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옛 시대와 새 시대의 혼합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로마 군대가 그 도시를 파괴하도록 허락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경륜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격이 형편없는 것도 하나님께 모욕적입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성격은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것만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회당 안에 들어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관하여 야고보는 이 서신의 수신인들에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 중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있는 구별은 주님과 그분의 신성한 생명의 구원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 가난한 형제들은 야고보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에 관해 분명한 이상을 가진 사람은 야고보여, 당신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어떤 구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두 시대의 구별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왕국의 상속자들. 5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게 아니하셨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또한 이기는 믿는 이들이 오는 시대에서 물려받을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실제는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 실행됩니다. 5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 두 번째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을 믿고 보상으로 약속된 왕국을 받기 위한 이김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왕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왕국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왕국의 보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2장 2절에서 회당에 관해 말하고 2장 5절에서는 왕국에 관해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 두 문제를 함께 취급함을 나타냅니다. 이 어떠한 실수입니까? 이것은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존중함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한 더욱 큰 증거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는 왕국의 실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교회 생활 안에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부자에 의해 압제받음. 6절과 7절에서 야고보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존귀한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법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재판소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6절에 있는 야고보의 말도 또한 혼합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자 형제가 가난한 형제를 법정에 끌고 갔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야고보가 부자인 믿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키며 그가 어떤 형제를 법정에 끌고 갔다고 믿습니다. 7절에 의하면 이 부자는 믿는 이들이 부르는 그 존귀한 이름을 회방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는 너희가 일컬어지는 바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회방한 사람이 부자인 불신자임을 지적합니다. 최고의 법. 8절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따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으뜸이며 모든 율법을 포함하며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최고의 요구입니다. 모든 율법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9절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율법에 반대되며 율법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죄임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인 최고의 법에 반대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기 싫어합니다. 9절의 요점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그를 범죄자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하여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에 있는 단어들은 야고보 당시에 유대 신자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말한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일치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과 수만 명의 유대 신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모세의 율법의 혼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러한 반유대적인 혼합을 실행하도록 바울에게 충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시대가 전적으로 끝났고 은혜 시대가 완전히 존귀하게 되어야 하며 이 두 시대의 구별됨을 무시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대적인 행정에 반대되며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에 큰 해가 됨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서신은 반유대적인 혼합의 구름 아래에서 쓰여졌으며 사물을 애매하게 하는 배경 아래에서 쓰여졌습니다.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음. 11절에서 야고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문맥에 따르면 이 구절은 우리가 가난한 형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음을 나타냅니다. 가난한 형제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인데 이는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는 것이 그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은 계속해서 너희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 사용한 그렇게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한 것을 가리키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와 1장 25절에 있는 자유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4장 11절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은 생명의 법에 의해 믿는 이들 위에 임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믿는 이들은 문자적인 율법을 능가하는 생명의 법에 따라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능가합니다. 불신자들은 크고 흰 보좌에서 모세의 율법인 문자적인 율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법인 생명의 법,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2장 11절과 12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 지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여기에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말은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법, 완전한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는 야고보의 마음속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법이 혼합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법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해 말하고 다음에 자유의 법, 즉 신약의 법에 따라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받음에 관해 말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이 법들을 혼합했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분명한 계시에 따르면 장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공중에서 행해질 것이며 휴거되고 부활한 모든 신자들 위해 집행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구원이나 멸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믿는 이들과 관계 있으며 구원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믿는 이들이 상을 받을 것인가, 해를 당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즉 교회 시대의 구원을 받고 다음 시대, 즉 천년 왕국 시대의 상을 받습니다. 믿는 이들에 대한 이 심판은 장래의 첫 번째 중요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주님께서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여 아마겟돈에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신 후에 집행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심판받기 위해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입니다. 염소들은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양들은 열국이 되기 위해 천년 왕국 안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주 예수님을 지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그분은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서 산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년이 끝날 때 세 번째 중요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모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며 크고 흰 보좌에서 집행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에 의해서 주님은 인류 가운데의 상황을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심판대에서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모세의 율법이나 그분의 복음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유의 법에 따라, 즉 완전한 법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믿는 이들에 대한 자유의 법에 따른 심판을 언급합니다. 한 면으로 야고보는 믿는 이들이 신약에 따라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다른 면으로 그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분명한 관점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그에게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두 시대를 혼합했습니다. 즉, 그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법과 혼합했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 2장 13절에서 야고보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 긍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형제를 멸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멸시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 형제에 대한 긍휼이 없음을 뜻합니다. 후에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 주님 앞에 올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았을 것인데 이는 우리가 형제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가 말한 대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형제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분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13절에 있는 야고보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한 말씀은 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서신에서 금을 진흙과 혼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의 독자들은 금과 진흙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됨. 이제 믿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 말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기로 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의 말씀이 다른 믿는 이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행함에 의해 의롭게 됨을 뜻합니다.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이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을 천당에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이 천당이나 지옥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심판은 상이나 경륜적인 징계를 받음에 관계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의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그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긍휼 없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긍휼과 사랑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있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긍휼 없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동료 신자들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분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14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이런 이해가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4절에서 야고보는 우리를 염려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그의 염려는 우리가 합당하게 보살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은 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형제나 자매가 어느 기간 동안 이 상태에 있어 왔음을 나타냅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살피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위해 우리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긍휼과 자비의 행함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 긍휼 없는 심판대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의 쓸 것을 보살피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의 관점을 강화시키기 위한 16절에 있는 야고보의 말은 가난한 사람을 염려하는 구약의 냄새를 풍깁니다. 계속하여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하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으며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며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20절에서 야고보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고 말합니다. 헛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열매 없는 을 뜻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죽은 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믿기만 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는 허탄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허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허탄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21절에서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22절에서 즉시 야고보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은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믿음은 확증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후에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림으로써 확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또한 확증되고 증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주님을 믿는 젊은이들의 태도와 행동이 변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부모님께 확증되고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밖의 사랑의 행함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고 증거함을 뜻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야고보는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야고보는 또다시 혼합합니다. 이 구절의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창세기 15장 6절을 가리키며 후반부는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때를 가리킵니다. 24절에서 야고보는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계속합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는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고 행함에 의한 칭의는 신성한 생명을 삶에 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과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탈출시킨 것은 둘 다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온 행함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확실히 열매를 맺습니다. 행함에 의한 칭의는 믿음에 의한 칭의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후자는 원인으로서 전자를 낳고 전자는 효과로서 후자의 산출물이며 증거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야고보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영은 몸에게 생명을 줍니다. 행함은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을 암시하며 표현합니다. 이 장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음에서 시작하여 가난한 성도들의 쓸 것을 실제적으로 보살핌에 이르며 이것은 믿음에 의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야고보의 관점에 따르면 이 미덕들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의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